안녕하세요. 오지큐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신철호입니다. 회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돈은 1원도 쓰이지 않은 채 회사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갚으라는 소송은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 왔습니다. 그 돈은 누구의 빚일까요?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회사를 창업한 개인일까요? 왜 투자자는 돈이 있는 회사를 놔두고 돈이 없는 창업자를 노렸을까요? 지금도 매월 약 1억 원의 이자가 늘어 제 빚은 12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 쓰거나 소비한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지큐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 투자금 또한 그대로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도 법원도 창업자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돈이 한쪽에서는 회사의 자산으로 남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인생을 무너뜨릴 개인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창업을 장려하는 지금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제가 파산의 길로 밀려가듯 모두의 창업이 아니라 모두의 파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판결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법으로 금지됐다는데 회사가 받은 투자금이 왜 창업자 개인의 빚으로 둔갑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피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오늘 저는 저 외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8년 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은인과 행운을 만나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삶의 늪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시 어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터널을 빠져나왔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왜 어떤 창업자가 다시 터널로 밀려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해관계인 계약서에 개인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관계인이란 이름으로 계약 당사자가 됐고 그 결과 회사가 받은 투자금과 이자를 개인이 갚아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세바시를 보시는 분이 투자를 받았다면 지금 계약서를 꺼내 이해관계인이 적혀 있는지 꼭 변호사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서명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 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 보십시오. 연대보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배 기업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지은 그것이 이해관계인이란 이름으로 은밀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연대보증을 한 것도 아닌데 채무가 저에게 있다며 소송을 걸어온 투자자입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저를 채무자로 결론냈습니다. 제 급여 대비 저축액 기준으로 저는 240년을 갚아야 할 빚을 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되는데 쓰러지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창업자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르는 다음 창업자는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대보증을 우회하는 편법이 되고 회사를 빼앗는 칼이 되는지 오지큐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큐는 사용자의 힘으로 커온 회사입니다. 크리에이터 130만 명이 참여해 네이버, SKT, KT, 삼성, 숲에서 스티커, 음악, 사진을 판매하고 이제 웹툰, 웹소설까지 시작한 국내 1위 IP 마켓입니다. 사건은 2021년으로 올라갑니다. 오지큐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투자자로부터 9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인수 시점도 기한도 특정되지 않은 조건부 투자였고 계약서 어디에도 개인 연대보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의 투자자와 오지큐 그리고 이해관계인인 제 이름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사용자 1,700만 명, 누적 투자 약 850억 원, 임직원 80여 명, 매출 152억 원에 이르렀고 에비타 기준 8.4억 적자로 이제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현금 180억 원, 현금성 자산까지 하면 약 400억 원의 자산이 있고 금융부채는 13.2억 원에 불과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올린 IP도 5,900만 개 이릅니다. 그 90억 원은 지금도 회사 계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투자자는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삼았습니다. 왜 갚을 능력이 충분한 회사를 놓아두고 돈이 없는 개인을 채무자로 만들었을까요? 돈이 없는 창업자를 공격하면 남는 것은 창업자 경영권 지분입니다. 저는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MBC 문화방송이 주주로 참여할 때 오지큐 기업 가치는 2,570억 원, 제 지분은 약 32%로서 820억 원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지금 법원 명령으로 제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90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현 기업 가치 기준으로 800억이 넘는 경영권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벤처 투자 업계에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와 함께 창업자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중립적이지만 실질은 다릅니다. 이해관계인이 된 창업자는 회사의 진술, 보증을 개인이 책임지고 지분 처분이 제한되며 퇴사까지 제약받고 회사가 약속을 못 지키면 금전적 부담까지 더한습니다. 중립적인 이름 같지만 연대보증보다 더 치명적인 칼을 숨기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저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와 이사회, 다른 주주분들도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외부 기관이 평가한 공정한 가격으로 회사와 투자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고 2024년에는 한 상장사가 원금 90억 원에 투자자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측은 협의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하더니 이후에는 아예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자라는 합법적 절차로도 투자자는 2025년 12월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7개월 동안 본인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지난 6월 18일에야 구두로 동의를 했고 이를 문서로 달라는 요청에는 한 달 넘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자의 돈을 관리해야죠. 그리고 계약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수의 장치 없이 큰 조건부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투자자의 주장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지분 투자는 성공하면 큰 수익을, 실패하면 그 위험도 함께 지는 자본이 아닐까요? 창업자가 투자금을 빼돌린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회사에 돈이 그대로 있는데 창업자 개인을 공격해 경영권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는 설계가 국내 제도권 투자자로서 공정한 위험 분담입니까? 현재 제 급여, 퇴직금,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보유한 오지큐 주식 전체도 강제 매각 절차에 있습니다. 명령서 청구 금액은 약 97억 원. 외부 회계법인 평가로는 이에 필요한 주식이 제 지분의 약 12%, 대략 8분의 1입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변수도 많아서 훨씬 많은 지분이 처분되거나 경영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야 할 몫은 8분의 1인데 실제로는 회사 전체를 빼앗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오지큐에는 80여 명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850억 원을 투자한 주주가 있습니다. 130만 명의 크리에이터, 1700만 명의 사용자, 그리고 16년의 저희 팀의 노력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창업자의 파산은 물론 회사를 빼앗기는 일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단언컨대 수많은 창업자는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창업자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창업자는 잘 될 때 성과만 누리고 어려울 때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정보를 주거나 투자자를 속이거나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면 엄중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과 무한 책임은 다릅니다. 고의도 중대한 잘못도 없는 사업상의 실패까지 창업자와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파멸에 가깝습니다. 상장을 눈앞에 둔 회사에 대해 제도권 금융사가 이러한 개인 대상 소송을 벌이고 회사를 뺏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이라는 제도는 회사의 사업 위험과 개인의 삶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관계인 다섯 글자 앞에서 그 경계가 사라진다면 법인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익은 함께 나누면서 손실은 개인이 모두 진다면 그것을 공정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까? 투자자의 권리, 창업자의 생존권, 이 둘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책임은 잘못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고 집행은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멈춰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정책의 약속이 우리 선배 기업인들 수십 년의 노력이 이해관계인 조항 하나로 무력해진다면 규제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허용된 반칙 없애야 합니다. 중개부의 벤처 투자 조합은 연대보증을 맡고 있는데 금융위의 신기술 조합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구의 기준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연대보증 효과를 내는 독소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둘째, 상법의 허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주평등 원칙이 스타트업 투자의 특수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상환 특례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체결된 계약도 특정일까지 일괄 소급해 이해관계인 조항을 삭제, 무효화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위험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영권을 내려놓고 제 개인의 파산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 말 없이 물러서면 언젠가 다른 창업자가 저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집과 급여, 퇴직금까지 1년 그 자리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나도 겪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8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은인과 행운을 만나서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은인들이 나타나 이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란, 법이란, 좋은 투자자를, 은인을 만나는 행운이 있었는지에 따라 살아남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을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창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부와 법원의 정책은 행운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 투자 생태계는 한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공정하고 책임이 비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2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6년간 팀과 함께 만들어온 회사를 잃을 수도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창업자에게 책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선례 하나가 쌓이면 그 위에서 다음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승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불합리한 구조 앞에서 끝까지 묻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정말 공정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